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제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연약하게 무너졌던 저희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방향, 시선들을 더 쫓으며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저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소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기술과 문명은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없이 황폐하여지고 깊은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과 평화는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시기와 혐오가 가득한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저희 역시 매 순간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거칠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먼저 주님의 참된 사랑을 피워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내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신고 있었던 욕망과 교만의 신, 염려와 불신의 신을 이제는 과감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친히 예배하여 입혀주시는 거룩과 순종의 신을 신고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정환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어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묵묵히 헌신하시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수고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맘 다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더힐 찬양팀과 마이로드 성가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로 모아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 약 2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애굽 시나이 반도 중북부에 위치한 사막 지역이고 가데스 바네아는 그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이자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 부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에게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명씩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12명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두 사람은 호세아, 즉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찬찬히 돌아보고 왔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석류와 무화과, 포도 등을 갖고 왔습니다. 특히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에 꿰어서 메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포도 한 송이가 참외 두 개 크기의 정도라면 제가 유럽에서 본 포도 송이는 큰 수박 크기였습니다. 그런 수박 크기의 포도 송이가 서너 개가 달린 것을 두 사람이 메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를 갖고 온 에스골이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가 이러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한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정탐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정탐한 땅은 좋지 못하다고 악평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 즉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려다가 도리어 잡아먹히는 땅이라고 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 같은 사람들, 즉 거인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보기에도 자신들은 그저 메뚜기처럼 여겨졌는데 아마 그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며 원망했습니다. 급기야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구약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는 양과 염소의 젖과 벌꿀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꿀이 실제의 벌꿀을 뜻하는 경우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꿀은 종려나무의 열매인 대추야자의 당분을 농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은 양과 염소가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초장을 뜻하고 꿀은 대추야자의 꿀처럼 단 여름 과실을 맺는 과실수를 뜻합니다. 즉 가나안 땅은 젖으로 대표되는 목축업과 꿀로 대표되는 농업이 조화를 이룬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이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려다가 도리어 잡아먹히는 땅이라고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평가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 즉 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평가가 극명하게 달랐던 것은 그들의 시선 속에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지와 계시지 않는지의 차이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였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눈에 보이는 골리앗 난을 보았다면 다윗은 그 골리앗과 함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구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후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마무리 단계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런 마음으로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충성하다는 만족시키다, 가득 채우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갈렙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일에 헌신했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정탐했던 때로부터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을 때도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낙 사람이 있는 산지를 차지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그들도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갈렙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산지 헤브론입니다. 그 산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곳이었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헤브론은 참 척박한 땅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도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에 꼭 새기고 있어야 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소주나 와인 등의 알코올에 빠져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없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중독 등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보내게 하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 구름 속을 걷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눈을 감으면 떠듬떠듬 입 밖으로 흘러나오던 기도가 갑자기 청산유수처럼 줄줄 나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외적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바르게 생각하게 되고 더 제대로 행하게 되며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를 구하게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 제1순위, 제2순위가 바로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정과 일터에서 지내게 되는 바른 마음가짐을 한 줄로 정리하면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복종, 즉 순종의 의무가 어느 한쪽에 있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있기에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는 사랑을 주기만 하는 의무를 진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기만 해도 괜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사랑을 주기만 해도 괜찮을 정도로 넘치는 사랑을 가진 사람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것보다도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복종만 해야 하는 의무를 진 사람도 없고 복종을 받기만 해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복종하기만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많은 복종심을 가진 사람도 없고 복종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복종심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약하고 비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억울함을 당하거나 억눌림을 당하거나 강제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구절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본문인 5절에서 9절은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종, 즉 노예는 법적으로는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인격적인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들이 신분적으로는 사회의 최하층이었지만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핵심적인 노동력을 담당했습니다. 농업, 광업, 행정, 의료 등의 일을 보았고 심지어 일부는 왕실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왕실에서 일하는 종은 황제의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재정관리를 대신해 주기도 하며 황제의 친구 역할을 하는 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획득한 종이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는 문자적으로 개인교사,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부리는 종 중에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 자녀가 14살에서 16살 정도가 되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사람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들이 초등교사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종에 불과했지만 주인의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녀가 25살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해 주는 종을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종은 신분은 낮았지만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벤허입니다. 유다 벤허는 예루살렘 대부호의 아들이었고 로마 사람 메살라는 전 유대 총독의 아들이었으며 14살 때까지 벤허의 절친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로마 군대의 호민관 즉 천부장이 된 메살라는 친구 벤허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겔리선 즉 노예선을 타는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벤허는 자신이 탄 겔리선이 해적선과 부딪혀 그 배의 최고 지휘관인 아리우스 집정관 즉 제독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또 아리우스 집정관이 자신의 군대가 대패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벤허가 또 막아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아리우스 집정관은 벤허를 노예에서 해방하게 한 다음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누구도 벤허를 향해 근본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흘겨보거나 째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허는 명실상부한 아리우스 가문의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리우스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시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주인의 양자가 되어 주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은 오늘날에는 노예로 보기보다는 고용된 사람, 직장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5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종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는 성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실한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풍성한, 진실한 등으로 번역되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나뉘지 않은입니다. 갈렙은 정탐꾼으로 떠날 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성실한 마음, 즉 나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존중하는 마음과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상전을 주님과 동급으로 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육체의 상전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즉 저 종 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도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온갖 일이 뜻대로 됨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있게 된 것은 그가 어떤 뜻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유학을 왔다면 몰라도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것이 무슨 형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요셉이 걸맞게 행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요셉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고자질도 하지 않고 채색 옷도 입지 않으며 형들과 같이 짐승을 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요셉은 채색 옷만 입고 있었지 실제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청소년 요셉이 주인의 눈에 들 때까지 그것도 단순히 일을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인 보디발이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결코 요셉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범사에 그러했다고 하는데 이 범사에라는 단어는 각각 전부 모두의 뜻도 있고 완전히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두 가지 일만 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잘했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완벽하게 해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총무가 되어서 재산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온갖 변화가 일어나게 된 구분이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에 미치게 된 이유가 요셉을 위해서, 즉 요셉 때문에라고 말씀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성실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고 후에 있을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나 한 사람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행했을 때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나 한 사람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행했을 때 내가 속한 일터가 새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행했을 때 우리 교회가 구별되게 됩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게 되고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길닫기의 소명을 다하게 되는 것은 공동담임 목사나 교역자에게만 달려있지 않고 우리 각자가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 모두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을 벗으십시다.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의 신과 욕망의 신을 벗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이 행했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렙이 45년이 지나도록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더욱 성실해졌듯이 우리의 삶과 믿음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주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의 종살이는 억울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부르짖기보다 그 상황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르지 아니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흘 후면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각 지역의 단체장들이 선출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히신 분들이 자신의 직책을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뽑힌 공직자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뒤틀린 우리 사회의 부분 부분을 바르게 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그렇게 헌신할 사람들을 뽑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